예,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신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이 귀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남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져가고 전쟁의 소문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 어떠한 생각, 어떠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더욱 분명하게 교훈해 주시고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이 헛되게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더욱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온전히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저희들 하계 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도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참석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손길 위에 수양회가 끝날 때까지 지치지 아니하도록 귀한 능력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함께해 주시길 진정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또 이번 주간에도 많은 지역에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증거되는 곳곳마다 주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당에서 낮 집회와 지금 이 시간 소강당에서 청년의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더욱 귀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경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찾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곧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3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예, 이번 주간에도 많은 지역에서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요. 예, 이번 주간 낮 집회가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소강당에서 청년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예,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36절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이 36절 한절 말씀만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앞뒤 문맥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누가 얻는지 제비 뽑자 하면서 그 십자가 밑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지금 죽어가고 계시고 군병들은 그 십자가 밑에서 앉아서 지키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생각을 하다가 거기 앉아 지키는 로마 군병들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세상에 무정에도 이렇게 무정한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이라고 하면 정이 없는 것을 무정이라고 그러고 정이 있는 것을 유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설도 이제 무정이라는 소설도 있고 무정에 대한 그러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정한 모습, 특히 세 가지 모습에서 무정한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정한 사람, 그리고 무정한 하나님, 그리고 무정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세 가지 모습에서 무정한 모습을 좀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세월이 무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월이 야속하더라, 세월이 무정하더라. 그래서 무정세월 양유파 이런 이 말도 있습니다. 무정한 세월이 약 같다라는 뜻이죠. 흐르는 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월은 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가 죽게 됐고 내 살아가는 사람이 죽어서 내가 지금 통곡을 하고 절규를 하고 있어도 세월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세월이 정말 무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8장은 이 노아 홍수가 이제 끝나고 하나님이 창세기 8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그리고 밤과 낮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모습은 땅이 있는 동안 이러한 것들은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참 무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계는 하나님이 만든 법칙에 따라서 흘러가기 때문에 내 사사로운 감정에 연연해서 세월이 가다가 멈추고 멈추다가 더 빨리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세월은 가지 않습니다. 세월은 그냥 지나갈 뿐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 세월이 지나가는 모습을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참 무정한 것이죠. 나는 지금 아파 죽겠는데 세월은 그냥 그대로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세월이 참 무정하다. 그런데 이제 동물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동물에서 무정한 짐승을 표현하고 있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모성 본능이 가장 강한 짐승은 암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타조라는 짐승은 무정한 짐승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욥이 욥의 친구들하고 쭉 변론을 하다가 욥기 30장에 와서 욥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이리의 이 친구가 되었고 이리의 이 형제가 되었고 타조의 벗이 되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타조는 욥의 세 친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정한 모습이죠. 욥은 지금 자식이 죽고 몸에 병이 걸리고 온 재산이 다 없어지고 그러는데 욥의 친구들은 무정하게 계속 네가 죄가 있고 네 자식이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 계속 그렇게 무정한 말만 하고 있으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친구들이 타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BC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그 성전이 불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 황폐된 예루살렘 성에 앉아서 예레미야가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이죠. 그 예레미야 애가 4장 3절에 보면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서 자기 새끼를 기르는데 내 처녀 백성 이스라엘은 광야의 잔인한 타조 같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타조를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무정한 짐승, 잔인한 짐승 그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무정함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그 모습의 결과가 잔인함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정함이 내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으면 잔인한 것을 잔인하게 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이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무정한 타조 같다라고 하지 않고 잔인한 타조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 32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그러면서 장터의 아이들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어요. 그 장터의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고 이 세대가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당연히 정이 있는 유정한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정이 없는 무정한 모습으로 세상이 자꾸 바뀌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무정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대표적으로 무정한 모습이 지금 마태복음 27장 35절 36절 말씀이에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의 옷을 가지고 그 밑에 앉아서 사람들이 그 옷을 누구에게 뽑혀지나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에서는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그려보면 정말로 무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죽어가고 있는 분이 누구시냐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걸 모르니까 이 로마 군병들은 거기에 앉아서 그냥 죽어가는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무정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무정함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무정함이 인간적인 어떠한 정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무정하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근본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 두지 않는 것. 그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옷이 누구에게 당첨이 되는지 떨어지는지 그거 제비뽑고 있습니다. 그러한 로마 군병들의 모습이 정말로 무정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일에 전혀 관심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장 12절 말씀해 보면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은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은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무정한 것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인간들끼리는 정이 있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십자가를 보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무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 사람들은 무정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끼리의 삶 가운데서 특히 자기 자식이라든지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지만 관심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정이 없는 무정한 모습으로 지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다. 거반 죽게 되었다는 것은 반은 죽고 반은 살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거반 죽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서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제사장, 한 사람은 레위인. 그 사람들이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에 상황을 조금 바꾸어서 그 거반 죽게 된 사람이 제사장의 아들이거나 레위인의 아들이었다면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그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보고 그냥 지나갔을까요? 아니요. 소리치고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죠? 왜? 자기 아이잖아요. 자기 직접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관계된 일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보니까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지나가 버렸습니다. 무정하죠.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유정한 사람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유정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무정해요. 관심 두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행하신 일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죠? 십자가를 두고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귀에 복음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십자가를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나가고 있잖아요. 무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갖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무정한 모습인 것이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무정한 모습이 되어질까? 이 처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아담은 그렇게 무정했던 사람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이 은연중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또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무정해졌어요. 우리나라만 봐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기 전까지 지금부터 50년, 60년 전까지만 이렇게 살펴봐도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이 있었습니다. 그죠? 정이란 무엇일까? 주는 걸까? 받는 걸까? 그런 노래 가사도 있는데 우리 민족의 이 정을, 정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해 보려고 나름대로 사전을 찾아봤는데 영어로 딱히 표현할 만한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정이라는 단어라든지 한이라는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말로 번역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삶 가운데서 정이 무엇인지 한이 무엇인지를 이미 삶 가운데서 젖어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이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영어로는 단순히 감정, 필링이라고 이야기라든지 또는 이모션, 좀 더 나가면 어펙션이라든지 애정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국말의 정은 그러한 정도의 표현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그 이 사람이 이 처음에 만든 그 이 아담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무정한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그 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왜 이토록 무정하게 되어졌을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무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잔인한 모습들이 많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해 보면 마지막 때 그죠? 세상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사랑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쭉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내용을 갖다가 결론적으로 뽑아서 이야기를 해보면 사람들이 점점 더 무정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예전보다는 무정한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자기 일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일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 지대한 애정을 갖지만 관심이 없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냉철하거든요. 아주 관심이 없습니다.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옆집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아파트 옆집에서는 관심 두지 않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실제로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 죽어가는 사람은 신고를 안 해요. 왜냐하면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자기를 오라가라 할까 봐 그게 귀찮아서 신고를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정한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자꾸 바뀌어갑니다. 인성이 바뀌어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 뜻이 뭐겠어요? 사람이 점점 더 무정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남의 아픔을 보면 같이 아플 수 있고 울 수 있고 그러는 사람이 유정한 사람인데 그러한 남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보면서도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가득함으로, 불법이 활기를 침으로써 시편 12편 8절 말씀에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처처의 악인이 횡행하는도다. 비루함, 낮고 천한 것이 인생 중에 높아져요. 그러니까 악인이 곳곳에 활개를 치고 다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거든요. 법이 아니라 불법이 성행하고 법을 마음대로 바꾸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세상들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그 법이 마구마구 무너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법 자체를 갖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그렇게 불법이 성행을 하니까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결국은 무정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무정한 모습으로 되어지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얼마나 힘드니 그리고 내 등을 토닥토닥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처럼 무정한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신 적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본 적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응답하시던가요? 하나님처럼 무정하신 분이 없어요. 아무런 응답 안 하십니다. 시편 10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10편 시편 10편 1절 말씀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아무 말씀 없으셔요. 그죠? 22장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 시편 22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 어찌해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 그리 무정하십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보면 가끔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정말 무정하시다. 한 번만이라도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감정에 대해서 별로 관심 두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참 무정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쉽게 속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 것이죠. 그죠? 실제로 하나님은 무정한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만큼 정이 가득하신 분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유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사랑이시고 어떤 의미에서 정이십니다.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정 그 자체이신 분이셔요. 그런데 왜 우리가 부르짖는 부르짖음에 내가 신음하는 그 신음소리에 하나님은 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내가 느끼느냐 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어느 때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대에 응답하셔요. 근데 나는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정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은 내 부르짖음에 단지 침묵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거쳤잖아요. 그 다음에 메대하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짓밟힘을 받았습니다. 그 이 강대국에서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시절 시간을 시간이 약 400년에서 500년 시간인데 그 시간을 갖다가 침묵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 많이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아무 응답을 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시편 74편 찾으셨으니까 시편 74편 한번 보시죠. 시편 74편 5절 말씀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에 저희가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저희의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이 이스라엘이 환난당하고 이렇게 포로당하고 이 나라가 멸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400년 동안 선지자도 말씀도 아무것도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400년 침묵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침묵기. 그러면 하나님이 입을 다물고만 계셨겠느냐 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 400년 침묵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침묵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말씀을 안 하고 계시는 것뿐이지 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을 한다라고 하면 손발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은 아니십니다. 단지 내 부르짖음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안 하실 뿐이시지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묵묵히 하고 계셨던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무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편 138편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일을 완전케 하실지라. 하나님은 내게 관계된 일을 침묵 가운데 내가 무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셔요. 내게 관계된 일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것이 십자가의 일입니다. 그게 새 일이거든요. 그죠? 이사야 43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시면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20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이전 일, 옛적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일을 갖다가 지금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와 같은 일들을 옛적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그 모든 일, 그것을 옛적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인데 그 모든 일을 옛적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옛적 일은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타조 무정한 자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관심 두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새 일을 내게 관계된 일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면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침묵기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놀라운 모습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관계된 일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완전케 하셨어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모습, 내가 원하는 것에 즉각적으로 답변해 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정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느끼기도 하는데, 결코 하나님은 무정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만큼 유정한 분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침묵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내게 관계된 일을 완전케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했었을 때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주여,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그 예수님이 그때 당시 계셨던 곳에서 이 나사로가 있는 것까지는 5리 정도밖에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2km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2km면 빨리 걸으면 20분,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근데 예수님 안 가셨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1장 예, 11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은 그냥 통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병들었으니까 어떡하라고요? 예수님 빨리 와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이 내 오라비가 낫겠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그죠? 자, 그런데 6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병들어서 죽은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고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 4일이 지났어요.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정말 가까운 거리잖아요. 부지런히 걸으면 1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라는 것입니다. 조금 빨리 달리면. 그죠? 그런데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그 이 사람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정하게 그곳에 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돼서 예수님은 비로소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마르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32절 마리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마리아도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 저희들이 사람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때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 안 죽었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어찌 그리 무정하십니까? 그때 오셨으면 내 오라비 살았는데, 무정하게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병들었다는 이야기 듣고 아무 관심 두지 않고 죽은 지 나흘이 된 지금,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지금 왜 오셨습니까? 지금 오셔서 뭐 하시게요?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내가 부를 때,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 그때 주님 오시지 않고 왜 죽어서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이 있는 그 시간에 오셨습니까? 내가 원할 때 오셔야지. 왜 그리 무정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한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래서 이 무덤에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무덤이 이 돌로 막았기 때문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인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주님 제 말 못 알아들으세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이미 냄새가 납니다. 숨이 붙어 있다라면 그래도 주님이 무엇인가 하실 수 있겠지만 죽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이 아무리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 할지라도 죽어서 냄새 나는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하실 일 없어요. 주님 이제 가셔도 돼요. 그러한 의미는 없을까요? 그죠? 저는 이렇게 그렇게 읽혀집니다. 주님 왜 그렇게 무정하십니까? 진작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할 때 그때 오셨으면 되는데. 우리가 주님한테 기도할 때가 그런 이와 같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무정하다라고 생각하죠. 내가 지금 일어나고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면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되어지거든요.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아이를 데려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를 죽는데 그냥 두고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살려주실 수 있었는데. 그죠? 내 회사가 힘들고 어려워서 망하게 됐을 때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때 조금만 도와줬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은데 그때 왜 아무런 대답 안 하셨어요? 주님 너무하십니다. 무정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없어요? 자, 그런데 주님이 무정한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나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셔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은 두 번째고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자기 때에 일을 하셔요. 그죠?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예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시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가장 좋은 시기에 오셔서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은 항상 그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무정하신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쉽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하나님은 결코 무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큼 정이 가득하신 분이 없으셔요. 오죽하면 벌레와 구더기 같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는 희생을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내가 알지 못한 때.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의 모습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유정한 모습, 정이 가득한, 사랑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됐습니다. 우리들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원래 무정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 두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유정한 듯 보이지만 결국은 무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정이 있는, 정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되어진 것이죠. 예전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성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들 보면 한심하게 쳐다봤어요. 11조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쓸데없는 짓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무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주일이 되면 수요일이 되면 말씀을 들으러 교회당에 모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 소득의 10분의 1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정말로 정이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정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는 무정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정을 두고 살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죠? 그것이 세상에 무정한 사람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정을 두면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인 줄 알지 못하느뇨. 그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세상과 벗된 것, 세상에 정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무정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것들에 대해서 무정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만 영원히 기억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무정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무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무정하지 않아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정이 가득해요. 그 대표가 돈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들, 돈은 전도서 11장에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돈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돈은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응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돈을 응용하지 않고 쌓아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돈에 대한 정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쌓아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돈은 응용하는 것이거든요. 그 응용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관계된 일을 놀랍게 완전케 하셨어요.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놀랍게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런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관계된 일에 우리가 관심 두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된 모습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돈을 왜 봅니까? 쌓아놓으려고 버르십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돈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돈을 법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 돈은 내가 살아있을 때 세상 일에, 하나님의 일에 응용하기 위해서 내가 벌어들이는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쌓아놓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쌓아놓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불행한 것입니다. 그죠? 누가복음 12장에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이 곡간을 짓고 내 모든 것을 여기다 쌓아놓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리하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죠? 돈은 쌓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인식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바꾸셔야 돼요. 돈의 정의가 무엇인가. 그죠? 여러분들, 돈, 지금 이제 세상이 시간이 없어서 그런 말씀 다 드리기가 좀 그런데 좀 있으면 이제 종이화폐가 없어지고 CBDC 이 코인으로 이제 가는 세계가 접어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일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이 CBDC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바꾸라고 그렇게 통보하는 날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먼 장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싸고 있는 그 돈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될지 한번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러한 그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무정한 사람, 무관심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필요할 때까지만 내가 사용하다가 쓰고 가면 그만인 것이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나를 대해서. 내가 또한 이 세상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십자가를 두고 세상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두고 세상과 나는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정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의 것들을 놓지 못하고. 참 성경적으로 봤을 때 무정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는 무정한 사람이 되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놀랍게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세상 것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 지대한 애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무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무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것이 무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진정으로 무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갖다가 그 밑에서 제비뽑기하고 있는 군병들의 모습, 얼마나 무정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전혀 관심 두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정말로 무정한 사람이죠. 여러분들, 우리 수양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수양회는 1년 중 어떤 교회 행사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희생하고 수고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두 달여, 한 달이 넘는 그 시간 가운데 정말 이 땀 흘리면서 희생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관심이 없어요. 그 모습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예수님의 옷을 그 십자가 밑에서 누가 이 뽑나 제비 뽑는 그 군병들의 모습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무정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연회에는 수군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던, 또 집회가 어떻게 되어지던, 누가 상담을 하던 나하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만일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면 큰 문제이겠죠. 그런데 정말 감사가 되는 것은 우리 교회에는 그러한 분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우리들이 하나님한테 정말 자랑할 만합니다. 그죠? 그런데도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 앞에 냉철하게 살펴보면 나도 하나님 앞에 무정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정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그럴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유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에 관심 두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무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 가운데서 유정한 모습과 무정한 모습의 비율이 어느 쪽이 더 큰지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100% 완전하게 하나님처럼 유정한 모습으로 사는 것은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본을 보여주신 모습이 바울사도의 모습도 있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까지 살기는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울도 예수님도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내 삶을 보면서 왜 나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지 못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사야 49장 5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모습으로 보십니다.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를 보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모습으로 정말 내가 나를 보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에 무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으로 나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자로, 새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룩한 자로, 빛의 자녀로 그렇게 보는데 나는 나를 그렇게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나를 그렇게 보지 못하면 예전의 모습으로 벌레와 구더기 같이 살았던 그 예전의 모습으로 나를 보면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벌레와 구더기 같은 모습으로 내가 살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전혀 관심 두지 않았던 무정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점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으로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유정한 모습으로 삶을 삽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는 모습, 사람이 나를 보는 모습, 예전의 내 모습으로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무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말인 것입니다. 한 곳만 찾아보시죠. 요한일서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 보는 바 그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 보는 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나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데 여전히 형제자매들은 미워하고 있어요. 내 아내 미워하고 내 자식 미워하고 거짓말입니다. 그죠? 에베소서 5장 28절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들 부부는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부는 둘이 아니라 이제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말인 것이죠. 제가 이러한 말씀을 좀 묵상을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샤워를 하면서 이제 나이가 들면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구석구석 씻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귀 뒤도 씻고 귀 속도 씻고 이렇게 씻고 있었거든요. 정성껏 씻었습니다. 그런데 씻고 있다가 내 발을 씻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어떻게 씻는가 하면 발로 발을 씻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땀 부분은 손으로 정성스럽게 씻는데 발은 발로 씻고 있어요. 아마 남자들 대부분들이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발을 정성스럽게 씻는 사람들 없거든요. 근데 내 지체 중에서 가장 수고하는 지체가 발입니다. 그죠? 가장 힘든 것이 발인 거예요. 내 가정에서 가장 힘들게 일하는 것이 내 아내인 것입니다. 그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정한 모습으로 살 수 있죠. 남편과 아내인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정말 무정한 모습인 거예요. 또 또 다른 자기의 모습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짓말입니다. 이제 그러한 거짓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모습, 하나님과 같은 정말 정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에 관심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그냥 지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무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말씀이 증거되는 그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정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시간들 선하신 주님의 손에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